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선을 행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 집회 때 강단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혹은 기도를 받았다고 구원을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신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 강서를 통해 알아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교회마다 사람들을 회원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맞아들이는 나름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가족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회원이 될 예비 회원들에게 한두 사람의 교회 리더와 면담하러 오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로들로 구성된 그 교회의 그 리더 그룹이 두 쌍의 부부를 만나서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에게 장로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그런데 남편이 대답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교회 교인이에요. 우리는 교적을 옮기기를 바랄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새가족반을 이수한 적은 없었지만요. 저희는 그저 교적을 옮기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부인의 대답을 듣고 장로님은 그렇군요 라고 답하며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도 아시듯이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인이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에 교회에 가입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어요. 다른 장로님이 답합니다. 부인, 그럼 정말 흥미로운 일이군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만일 저희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당신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부부에게 장로님이 질문했습니다. 남편께서는 이미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남편이 재빨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살든지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교회 청년회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요. 다른 장로님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로 교인이시군요. 그런데 주 예수님에 대한 두 분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시겠어요? 덧붙여서 두 분이 다른 교회에 등록하실 때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저희에게 한 적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교인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물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로님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답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 왔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대체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쑥 끼어들어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당신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신은 누구나 알듯이 가장 친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부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부부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것, 교회라는 어떤 기관에 가입하는 것으로 여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착하고 친절하게 살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친절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착하고 친절하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을 지난주 일날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선을 행할 수 없는지,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 신자에게 왜 선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선행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행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선행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의 답변 첫 번째 문장만 생각해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신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저도 안 가봤는데요. 이탈리아에 가면은 피렌체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피렌체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실제 사람보다 더 크고 매우 아름다운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 다 사진 보셨죠? 다비드 상. 다윗을 돌로 이렇게 깎아놓은 건데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아서 박물관의 경비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계속 움직이세요. 거기 서 있지 말고 계속 움직이세요. 뒤에 줄이 많이 있거든요.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그 작품 앞에서 감탄하고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다비드 상을 통해서 단순히 이 남성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형상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미켈란젤로가 알았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었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비드상 같은 예술 작품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자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듯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관계 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특히 86문이요.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그 종이를 보시면 그렇게 써 있는데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네, 86문 그 답에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게 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그 종이 있으신가요? 주보 오늘 받으셨어요? 네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이유는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자유에 대한 깊은 감사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있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거나 냉소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 정말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혜리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감사, 주위에 감사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친구가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친구가 아, 우리 선생님은 진짜 못됐어. 나한테 정말 막 뭐 그렇게 불평을 할까요? 그 감사하는 순간에? 안 하겠죠, 그죠? 아, 우리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진짜 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와 더불어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의의를 행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쓰디쓴 마음이 가득한가,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그 감사만으로는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저의 힘으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바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런 설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지난 날들의 죄악이 용서받는 것이고 이로 인한 우리의 자발적인 감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남을 만큼 능력이 있다. 우리의 어떤 이 감사에 능력이 있다는 말로 드립니다. 이런 생각은 구원을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다시 얻은 것으로 전락시킨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갚을 소중한 기회를 다시 얻었으니까 더는 망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지금부터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책임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셨고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감사가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기회를 얻었을 때 망쳐버렸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세주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펼쳐나가시고 자발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선행을 하는 것을 사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매번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쁘고 즐거울까요? 혹시 매주일마다 헌금하는 것이 내가 이제 은혜를 갚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겉으로는 교회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일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그 종이에 보시면 뒷면에 나와 있는데요.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우리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공로를 쌓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보다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네, 무너집니다. 세워봤죠? 무너집니다.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지으면서 강조하신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교회와 관련된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공로를 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교회 청소 봉사하는 날이면 엄마를 돕곤 했던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 남자아이가 작은 걸레를 들고 건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청소를 도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집을 반석 위에 짓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 든든하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집을 모래 위에 짓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 무너지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 무너지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이가 엄마랑 같이 교회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어린 남자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있었고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그 아이의 관을 교회에서 옮길 때 오르간 연주자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그 남자아이가 청소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을 연주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의 짧은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 아이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다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 나이가 많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지배하던 그 죄를 싫어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짓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마치 합격점을 얻어서 되는 것처럼, 합격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합격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확실한 실패의 길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합격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로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은혜를 갚으려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선행을 할 때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초청에 응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그 전도 캠페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전도 캠페인은 결신 초청 전도 방법이라고 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찬양을 진행하다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강단 초청에 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회심과 같다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입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랬을 때 강단 초청에 응해서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나서 아, 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단 초청 캠페인의 결과 외적으로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믿음의 사람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캠페인이 기독교를 온수욕조 종교라고 전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온수욕조 종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랑 목욕탕에 가서 거품이 올라오는 온탕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들들이랑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이렇게 목욕탕에 가운데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목욕탕이었습니다. 온도가 38도. 그런데 아들들이랑 들어가서 편안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처음으로 이 버블 온수욕조라는 것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수욕조에 앉아서 동료들과 농담을 하고 여러 각도에서 올라오는 그 거품들의 느낌에 적응해 갈 때 갑자기 이 온수욕조가 현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잘 상징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버블 온수욕조에 앉아있는 것은 기분 좋고 긴장이 풀리고 느긋하며 딱딱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전혀 부담되지 않고 지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도 아주아주 좋고 심지어 재미있는 일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임스 패커가 말하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온수욕조의 경험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만들어간다. 교회의 예배당 안에 있는 회중석에 앉아서 온수욕조에 앉아있는 것 같은 효과를 바라는 것이다. 따뜻한 환영을 받고 감상적인 음악과 함께 성가대의 따뜻한 찬양을 들으며 귀를 간지럽혀주는 기도와 설교를 듣고 걱정 없이 행복하고 재미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예배는 물론 우리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인가? 예배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경건은 이러한 게임의 진짜 이름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온수욕조와 같은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나 죄와의 싸움 같은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 회심한 신자는 진실로 자기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의 청년 시절에 복음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이런 약간 아담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나서 회개하면서 새벽기도마다 나가서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죄를 슬퍼한다면 그러면 나는 별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심하신 자는 겉으로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진실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며 다른 그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죄가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수욕조와 같은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일을 주면서 채찍질했던 노동 감독자들과 같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덕주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고 율법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회심한 신자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유 왜 저렇게까지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니야? 심지어는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는지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만약 지금 내가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에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무척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고 있는 그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아,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참된 신자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꽃이 있어서 꽃에게 꽃이 있는데 그 꽃이 피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 꽃한테 짐이 될까요? 꽃은 그냥 이렇게 피어나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즘에 수국이 조금씩 펴나가고 있는데 수국이 착 펴나가고 있는데 꽃은 아 내가 이 꽃을 피려고 얼마나 해서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꽃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거룩의 꽃을 피우고 경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의 꽃을 피우고 경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어둡고 매우 위험한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원수마귀의 공격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맞서 싸울 힘도 능력도 이길 가능성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원수 마귀와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힘껏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